이번 주간에는 스승의 날이 있어서 은사님들을 많이 찾아뵀죠? 안 찾아뵀어요? 많이 찾아뵀죠? 선물도 또 보내고 또 꽃도 드리고 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대기실에 잠깐 몇 분이 들어오셔서 스승의 날이라고 만년필 하나를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참 기뻤습니다. 선물은 참 기쁜 거예요. 그렇다고 선물을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주고받는 것 속에 싹트는 사랑. 이번에 제가 책을 한권 선물 받았습니다.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책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야구의 야신이라고 불리우는 김성근 감독이 쓴 자서전 같은 책인데 한 40년 자기 야구인으로서의 생활을 담담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책 기록 방법이 굉장히 이야기식으로 풀어져서 맘만 먹으면 하루 저녁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리더는 조직보다 한 걸음 앞서 있어야 된다. 왜냐? 자기가 수많은 팀을 이끌어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봤지만 조직이 미리 알아서 한 걸음 앞에 가 있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리더는 조직보다 반드시 한 걸음 더 앞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리더는 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디 본으로 살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세상의 리더십은 그게 필요해요. 물론 기독교의 리더십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장은 최고의 지도자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보죠. 여기에 세상의 리더십과 영적인 리더십의 큰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1절부터 좀 차근차근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잠깐 앞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다윗의 이 회개는 사실 누가 주도하신 회개인가 하면 다윗이 스스로 참여하고 회개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 사실 하나님이 주도하신 회개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세상의 참여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연약해서 추함도 드러내지만 또 돌이키기도 하고 참회를 하지만 기독교의 회개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 맞아도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뭐 했다고요? 보내시니.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면서부터 다윗의 회개는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복음적 기초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린 회개에 맞아도 자기 의의를 삼는 경우가 있어요. 나 회개했어. 우리 밀양에서 그런 그림을 만나지 않습니까? 용서하러 갔더니 다 이미 용서됐어, 자긴. 누가 당신을 용서했냐고 그랬더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용서했대요. 그거는 참된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요. 진짜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때요? 그 앞에 11장 26절을 볼까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은 어떻게 끝이 났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끝이 났어요. 여기 다윗이 무슨 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이런 표정조차가 없습니다. 문장 자체가. 지금 궁궐하는 매우 원래 평온한 상태로 다 돌아갔어요. 자, 어쨌든 우리아는 제거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이제 자기의 정식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덜커덕 들어선 불륜의 상징인 아이까지 태어났어요. 아기는 새록새록 귀여운 모습을 보이면서 궁궐 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평안한 하루하루를 그려나갔겠죠.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고요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다윗이 전혀 미동도 없이 회개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성경에 보낸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보낸다는 단어가 11장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주로 어떻게 등장을 했는가 하면 다윗이 죄를 짓기 위해서 사람을 계속 보내요. 부하도 보내고 요압도 보내고 전부 다윗의 악행과 연결되었을 때 보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주도권을 주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은 이제 슬그머니 단도직입적으로 탁 너 죄졌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하나를 시작합니다. 어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요? 예, 지나는 길에 들렀습니다. 제가 온 김에 이 얘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하시지요.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집에는 많은 소떼 양떼가 있었고 그 가난한 집에는 사서 키우는 양이 애지중지 딸처럼 귀하게 영일받는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행인이 한 사람 찾아듭니다. 손님이 한 사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손님이 누굴까요? 죄입니다. 어느 날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부자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고의 부자 아니에요. 다윗에게 죄가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마음의 집에 찾아온 죄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많은 양떼 중에 한 마리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가난한 농부의 딸처럼 키우던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죄란 손님을 대접했다면 왕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쇼를 하거나 위선을 떤 게 아니라 진실로 얘기했어요. 진실로 얘기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위선을 떨었다면 그의 끔찍한 영적인 상태는 덜 폭로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하늘 아래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이 숨쉬고 있단 말이요? 그런 인간은 죽어야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율법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절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 네 배나 갚아야 된다는 말은 출애굽기의 율법입니다. 삽개어도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서 내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몇 배로 갚겠나이다. 네 배로 갚겠나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아직은 다윗이 아직은 율법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상태예요. 아직은 종교인이에요. 사실은 그가 언제 신앙인이 되죠? 이 문제가 내 문제로 들어올 때 드디어 그때 신앙인이 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나단 선지자의 그 스토리 속에 점점점 빠져들면서 몰입이 됐어요. 몰입이 되는데도 아직 그 문제가 자기 문제로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종교인이에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네 배를 갚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죽여야죠. 이렇게 된 겁니다. 뭘 몰랐어요? 죄가 뭔지를 몰랐고 인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훗날 다윗이 시를 쓰죠. 뼛속 깊이 그는 죄에 대해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러자 나단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는 듯이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설마 자기 일주리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옹감생심,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기에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어요. 자, 여기를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이 죽어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19장 5절 자, 우리 오늘 찬양대원들 한번 5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대원만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라. 이것이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나단이 지적한 다윗은 바로 당신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바로 죽어야 될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어요.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보라 이 사람이라.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 달려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우리는 아직 종교인이에요. 아, 그거 우리 옆집 개가 달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응? 거기는 내가 달려야 될 자리예요. 골백번 생각해도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저는 진실로 그렇게 인정이 돼요. 제가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자꾸 카톡 소리가 들리죠?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설 때마다 햇볕 앞에 촛불이 무의미하듯이 거기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눈물이 나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자리인데 어쩌다가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다윗이 분기탱천에서 부르르 떨며 진심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죽일 인간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그런 광분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가 오면요, 은혜가 제대로 들어오면 눈물이 나요. 부근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정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큰 긍휼을 입었는가, 그리고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지적 앞에 다윗은 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그 뭐 그 제약 회사에서 나온 용품 중에 소리가 나는 것은 용각산이, 아이고 얘기를 해버렸네. 진짜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진짜 제대로 무너지면 소리도 못 내요. 헉, 숨도 못 쉬어요. 덜 부서졌을 때 땡그랑 땡그랑 거리고 소리를 내고 돌아다니죠. 뭐 시끄러워요. 그런데 정말 소리도 못 낼 정도로 가루가 되어 빠져서 무너질 때는 소리도 못 냅니다. 소리도 안 납니다. 자,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보십시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이 9절은 사실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결국 다윗이 이렇게 서서히 붕괴음을 내고 무너지게 되었던 결정적 이유를 나단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구절을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이게 멸시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얘기를 누구도 들었습니까? 사울도 들었었어요. 여기 접어두시고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시면 사울이 진멸하라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냐고 남겨두었을 때 역시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무너질 때도 그 결정적인 동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다윗이 무너질 때도 그 결정적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이제 내 생명 이만하면 됐으니 거두가 주십시오. 자결에 가까운 탄식을 토해낼 때도 그 엘리야의 침체가 어디 있었습니까? 원인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무슨 정서적인 우울증이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다시 어디다 세웁니까? 호렙산 굴 앞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합의 선지자들과 함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방금 전에 역사를 뒤로하고 금방 여인의 호령 소리 앞에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죠. 그것은 갑자기 심리적인 변화나 어떤 우울증이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는 결국 그 시대 종교 열광주의 패턴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갈멜산 꼭대기에 그 종교 전쟁을 엘리야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호렙산 앞에 세우는 것은 그 디콜 다마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신이 돌을 쪼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다시 호렙산 앞에 세움으로써 네가 모세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호렙산은 모세가 뭘 받던 산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산 아니에요. 고대 시대로부터 오고 오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결국 답은 진리도록 말해도 진리여서는 안 되는 진리밖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시대의 정답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우리 이제 중반절을 좀 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누구를 업신여긴 겁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빼앗았은즉 칼이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함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15절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하지 못할 대화가 문장이 어긋막혀서 나오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게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는 솔직히 다윗의 죄가 훨씬 더 커요. 사울의 죄에 비하면 상대적 비교에 의하면 사울의 죄는 잽도 안 돼요. 다윗의 죄는 엄청나요. 그런데 다윗을 용서해요. 사울은 버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로 언약했어요. 먼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붙들린 다윗은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버림을 당하는 자와 버림을 당하지 않는 자의 근본적 차이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언약의 문제지만 두 번째는 두 사람의 죄를 범한 이후의 태도가 달라요. 사울은 계속 뭘 했죠? 변명을 합니다. 변명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몇 배의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바로 나단 앞에 자기의 죄를 직고하죠.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면 그가 낳은 아기를 왜 죽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오미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고 어떤 크기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고백만 한다면. 그런데 대가는 지불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움의 입맞춤이에요. 아, 그냥 없던 걸로 할게. 아니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옳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 죄값으로 지불된 자리입니다. 이 아들은 사망의 삭시예요.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죄는 용서받되 그 값은 지불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누가 지불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불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죽어야 돼요. 죄값 때문에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죄값을 받는다라는 무슨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원리로 피의 유전을 통해서 죄가 유전이 되고 값이 지불을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그림이에요. 죄 지은 값은 반드시 지불돼야 된다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다윗은 절정을 향해 가다가 절정에서 급전직하, 이제부터 엄청난 내부적인 풍랑과 곤경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피바람이 불어요.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게 배반의 아픔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지독한 배반이 자녀를 통한 배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통한 배반이에요. 그 배반을 겪게 함으로써 다윗은 이 세상의 우주 한복판에 철저히 주밖에 의지할 이 없음을 수많은 노래로 만들어내죠. 그 고독은 고독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아들에게마저도 배반을 겪은 아버지의 심정에서 나오는 주만이 나의 소망임을 노래하는 수많은 시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벌판에 울며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만들어내는 시예요. 그러니까 그 시가 그냥 술술술 자만하면 읽는 무슨 그런 글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글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죽고 누가 태어납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16절, 15절 하반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그리고 나서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이는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 너무너무 혹독한, 정말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다윗이 이보다 더 진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린 자식을 가슴에 묻는 아비, 특별히 그것이 자기 죄 때문에 이런 대가를 지불받았다는 사실에 눈뜨게 될 때 그 아버지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너무 가혹한 그러나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는 가혹하지 않죠. 마땅한 대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다같이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여기 재밌는 사실 하나가 발견이 되죠. 아들을 낳았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지었다고요? 샬롬. 솔로몬이 샬롬이에요.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왜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겪어보니까, 살아보니까 샬롬의 복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고된 그 피바람은 칼바람은 늘 다윗의 마음에 묵직한 두려움이었어요. 앞으로 내 남은 노년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 염원이 이 아들 이름 속에 슬쩍 얹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비로서 어미로서 그런 어떤 기대가 있단 말이죠. 다윗은 너무 파란만한 생애를 지금까지 살았는데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살인과 간음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예고는 매우 엄정하고도 무서운 예고였어요. 그 결과로 첫 번째 아들은 죽지만 이어서 그 여인에게 태어난 둘째 아들 이름은 그래서 다윗이 샬롬,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아니 샬롬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어 이름을 뭐라고 얹어줍니까? 여디디아. 이 여디디아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운 유일한 인물 하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구원사역을 위해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디디실 때 하늘이 열리죠.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림을 아는 솔로몬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 여디디아.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 잠은 쉐나, 죽음을 얘기해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죽음을 줍니까? 사람이 집을 세우는 수고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수고도 헛되고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평생 수고하는 게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그건 완전한 헛됨을 얘기합니다. 이 땅의 인간의 경영과 수고가 사실은 다 헛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잠은 생물학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가정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의역을 했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만이 저녁에 평안이 금방 골아떠서 떨어져서 잠을 잘 수가 있다. 거의 소설에 가까운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는 수프의 그림으로 보던 미시적인 그림으로 보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로만 구주를 삼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그분으로만 구원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상한 장면으로 오늘 12장이 맞춰지는데 그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6절. 26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바를 쳐서 그 요압은 다윗의 국방부 장관이죠. 그 왕성을 점령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문의 의도가 덜 드러났는데 영어 성경이 그 의도를 잘 드러냈어요. 26절 앞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무슨 단어가 하나 붙어 있죠? Meanwhile.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Meanwhile.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는 와중에 그 뜻 아니에요. 그러는 와중에. 그럼 어떤 뜻입니까? 자, 이제 자막을 걷어도 되겠어요. 라빠성 그림을 한번 봅시다. 라빠. 자, 이게 이제 정면에서 본 그림인데 이게 물의 성이라 할 정도로 아주 물이 풍성한 성입니다. 그림이 하나 또 있나요? 여기 단가요? 아, 이게 단 것 같네요. 이 측면에서 보면 이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암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암몬 지역의 라빠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 우리아가 죽고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어디와의 전쟁 중에 일어난 겁니까? 암몬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거예요. 자, 11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와중에 Meanwhile 이 와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놀라운 간음과 살인과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12장을 마치면서 이제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되었었어요?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예.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그 다음에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자, 앞을 보십시다. 이 너무 그림이 사실은 이거 읽다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키득키득거리고 웃어야 돼요. 왜? 요압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와중에 요압은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과 큰 그림 속에서 계속 점령해야 될 암몬 땅을 점령하고 왕성을 점령했어요. 그러면 핵심 수뇌부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흉내만 내도록 남겨둡니다. 그럼 누구 와서 마지막 칼을 꽂으라는 겁니까? 다윗 보고 명분을 이렇게 돼요.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머리가 있는 장군이에요. 요압이 만약에 이 마지막 최종적 승리를 내 칼을 꼽는다면 이 성 이름이 내 이름으로 불리울까 걱정이 돼서 이 공로를 왕께 돌립니다. 왕이여 취하소서. 이 다윗이 와서 칼을 꽂고 마지막 군합발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의 왕관을 빼앗아서 자기의 머리에 쓰죠. 다윗은 실질적으로 코도 안 풀고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겁니다. 그지같이 얘기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거예요. 우리 교육자 가운데도 코 잘 푸는 분들이 계신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전혀 상상을 불허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추함,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다윗 한 거 뭐 있어요? 한 거 뭐 있어요?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영광의 관을 누가 쓰죠? 다윗이 써요. 다윗이. 이게 성경 전체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스케치예요. 성경에는 모세, 아브람, 이삭, 야곱,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의 수준들이 진상 수준들이에요. 그 일대교 행적을 쫓아가 보면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 거론할 것도 없고 아브람만 봐도 정말 치사찬란한 행적이 많아요. 나 같아도 안 그러겠어. 네? 자기 와이프를 공경에 빠뜨리고 말이죠.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불리고 있죠? 믿음의 조상.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이란 이렇게 은혜다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전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포장을 시켜주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속으로 솔직히 말해서 개뿔은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 공로를 전부 누가 잘했대요? 아브라함이 잘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다 먹여주고 진 자리 마른 자리 봐주고 키워서 바리바리 그리고 다 좋은 데 앉으면 우리 아들 훌륭하다. 이 바보들이죠. 지실력으로 거기 간 게 아니잖아요. 다 엄마 실력으로 아빠 실력으로 거기가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 기특하다. 우리 아들 잘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우린 또 그런 줄 알고 막 폼 잡고 어깨에 훅가시 놓고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저절로 나오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이게 어쨌든 그리고 재고 다녀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생명이 다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그 가운데 보좌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이게 다 내 공로인 줄 알았더니 어린 양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공로였다는 것을 거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다 머리에 쓰고 막 폼잡던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누구께 드립니까? 어린 양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그림 아니에요. 아, 이게 내 공로가 아니었구나.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공로였구나. 이게 정확히 다윗의 지금 이 마지막 장면에서 소개되고 있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천국의 대하 드라마. 네? 이 성경을 참 이렇게 사랑과 은혜의 관점에서 읽으면은 우린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감격도 되고 고맙기도 하고 얼굴도 못 들겠고 그래서 성경에 코를 박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은혜 속에 다윗의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삼켜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또 한 주도 그냥 일어나서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묵직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달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소개하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감당해야 될 부딪혀야 될 수많은 일들이 앞에 있지만 그것이 내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를 통해서 기도합시다. 주여.